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가 가정에 근본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올바로 섰을 때에 그 가정은 주님 앞에 올바른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것이 아마 자매의 최고의 가정생활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 가정도 마귀가 호시탐탐 이 가정을 무너뜨려서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도록 전해지지 않도록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마귀는 불철주야 두루두루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두 가지 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있다면 가정이라는 제도와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제도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마귀는 허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귀의 어떤 유혹과 꾀에 빠져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을 신청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미 마귀의 그 손아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아주 어떤요 자녀교육의 책자에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조나단과 그리고 사라의 가문입니다. 이 조나단 목사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는 그 사라가 그 조나단을 함께 배필로서 조력함으로써 그 가정을 이루는데 훨씬 더 아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남자가 더 바쁠까요? 여자가 더 바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자가 훨씬 더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요 남자는 그냥 후두둑 하면 가면 되는데 그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그림도 그려야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저 몇 번 해봐야죠. 하여튼요 바쁩니다. 모든 일에서 바쁜 그 여자들은 그래도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으로 그 뒷받침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이 조나단 4대 가문을 보면은 예, 부통령이 한 명 나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지사가 세 명, 대도시 시장이 세 명, 그 다음에 대학 총장이 13명, 목사가 89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이 83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예. 그거는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축복을 어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는 말씀처럼 그 가정에 그런 축복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격의 훈련장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품 구원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어떤 조상으로 선택한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가정도 아주 강대한, 아주 강건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식과 권속, 그 가족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도는 말씀 도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의, 더러운 아주 누더기 같은 옷 같은 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를 또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됐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 의와 공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아, 찬송을 내가 잘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괴로움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 의와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공도 옳은 길을 따라서 가는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가정을 선택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자매들이 즉 아내로서 하는 일이 뭐냐? 돕기 위한 그런 역할이죠.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좋은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상입니까? 어떤 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받을 상입니다. 이 부부는요, 함께 받는 상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잘못된 결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보세요. 이제 잘못된 결혼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떻게 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그래서 남편이 오늘 구역무이 가지 마라. 순종한다고 예, 안 가겠습니다. 그게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합당하냐 그예요. 예, 이렇게 학부모 학교를 하는데 남편 못 가게 한대. 예,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이 순종, 남편에게 순종은 항상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 자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다면은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을 자매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나타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잘 암시롱.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 그 가정은 조나단과 사라의 가정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떤 모범으로 칭찬했던 그런 가정이죠.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모범되는 가정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름이 이 성경에 6번이나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왜 브리스가가 그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5번 브리스가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1번 질서를 얘기할 때만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이 가정에 아주 신앙의 밑받침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가정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은 평생 가까이 가기에 어떤 근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긁고 욕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병도 있고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그런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좀 보잘 것 없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것은 사도 바울 어떤 한 인간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잖아요. 다른 영혼을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 가정.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의 복음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이니라. 예,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벌써 피곤하신 분이세요. 꽉지 한번 껴보세요. 앞으로 조금 밀어보세요. 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번 뒤로 쭉, 예, 내리세요. 보잘것없는 제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가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모시며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것이 자매의 최고의 우리 가정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예.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한번 아굴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그래야 내 자녀들이 정말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예. 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그런 자로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가정의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가정의 아내는 어떤 역할이냐? 항상 그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편 128장에 보면은 네 집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예, 바로 자매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예, 그 포도 잘 익은 포도를 먹으면은요 기쁨이 그 입안에 가득하죠. 예, 그것처럼 가정의 어떤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 바로 우리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포도나무 같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요, 엄마나 저는 아내가 그날 아주 방긋 웃으면요, 그날 가정의 날씨는 맑음 볼 것 없어요. 말도 안 하고 찌푸덕해가 그러면은요, 그날의 날씨는 흐림.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면 그날은 천둥 번개 치는 날입니다. 어? 남편이든 아내든 거기서 이제 왜 완전히 기죽어 살죠. 자, 이게요, 기쁨의 근원 바로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럼 그 기쁨이 뭐 있어야지. 아, 자식을 쳐다보나 남편을 쳐다보나 뭐 기쁨이 있을 게 있어야지. 아이고 저 인간. 예. 뭐를 보나. 근데 그 기쁨의 그 원천과 근원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극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시편 43장 4절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극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 하박국서. 그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여기 읊는 것이 6가지나 나옵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연결돼서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오는 그런 자매.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 우리 집에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지갑에 수표도 없고, 차고에 벤츠도 없고, 부엌에 식기 세척기도 없고, 냉장고도 고장났고, 거실에 에어컨도 없고, TV도 다 떨어졌고, 옷장에 패션 어떤 옷도 없고, 명품도 없고, 손가락에 반지도 없고, 손목에 시계도 없고, 쌀독에, 쌀도 다 떨어졌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의 근원, 그것은 바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통장에 잔고도 있고 지갑에 수표도 있고 냉장고도 싱싱 잘 돌아가고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옷장에 패션도 있고 명품도 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어 있고 손목에 시계도 있고 쌀독에 식량도 들어 있고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울증에 걸리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 흐림입니다. 그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이 안 변합니다. 남편이 안 변하면요, 자녀 교육은 안 됩니다. 그죠? 아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나는 가정의 기쁨조다. 기쁨조다. 그래서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을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 왜 텔레비전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써놓으면 이렇게 딱 보여주면 설명을 하죠. 이제 이사야가 이제 어떤 분이다 이제 설명을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 곳,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이제 대답이 이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뭐 낱말 맞추기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뭐 가정에서 그런 것도 한대요. 하여튼 어떻게 가정에 기쁨을 주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애 이벤트도 만들고 말이죠. 가정에 기쁨을 주려고 하는 못된 노력, 그게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근원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은요, 전부 탓이 뭐냐면 남편 탓이요. 다 들어주죠. 다, 예, 그러네요. 아우, 그냥 한 30분을 듣고 있으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풀어야 좀 속이 시원하겠죠. 예. 그래도 결국 해답의 그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답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 변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한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포기하시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시고 우선 내 자신이 변해야 남편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런 슬기로운 아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정말 즐거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내를, 아내, 그것이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앞에 18장 22절 보겠습니다.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런 아내. 예.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기쁨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매일 듣는 얘기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죠?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또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먼저 꾀임에 넘어가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디모데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되어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는 항상 우울하시죠? 그런데요, 실은 이게 더 행복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실은 자매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요, 세 마리 용과 매일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 용과 싸우는데 그래도 자매들은 그래도 가정과 교회와 그잖아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정과 교회 그 안에서만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싸움이 없이 내 마음만 잘 지킨다면 어때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쉽잖아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령할지니라 그러면 yes sir.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예. 골로새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마땅한 일이다 그랬어요.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방을 받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회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면 그것이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야만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 항상 명심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가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 예, 내 머리가 나의 머리가 예, 남편이다 하는 그 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남편 속에도요. 어린 게 다 들어있어요. 밥 달라, 사랑 달라. 에, 철이 없죠. 이? 그래서 어떤 자매는 예, 우리 집 애가요. 세 명이에요. 원래 이제 자녀가 둘인데 하나 더 낳았어요? 아니요. 원래 좀 큰 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자매들은 보호자입니다. 어머니로서 보호자로서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함께 읽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집사죠. 예, 우리 자매 베베. 예, 베베. 자, 이 베베가 로마에 로마서를 전달한 예,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뭐라 하냐?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알렉산더와 그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였던 예, 그 자매는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처럼 보호자 역할. 그래서 남편의 보호자, 자녀의 보호자, 예, 보호자 역할. 보호해주고, 예,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예, 때론 아내의 어떤 권면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예, 힘이 돼요. 저도요, 예, 우리 자매가 이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면 제가 눈치를 봅니다. 그거를 설교라고 했냐고. 도대체 거기서 그 말을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요, 좌절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오늘, 설교 나한테도 은혜가 되고 참 좋았다. 그럼, 예. 때론 권면도 필요하죠. 실은요, 제가 설교하는 거 많이 지금까지 이토록 만들어준 것은 제 자매입니다. 다른 자매들은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는 아주, 다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점을 고치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 보호자. 옆에서 지켜주고 해주는 그런 보호자. 그게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목사님은요, 자매를 못 따라오게 한답니다. 왜? 따라왔다 하면은 끝나고 나면 한마디 들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 그죠? 아마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보호자 역할을 자매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남편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없이 얘기를 들었죠.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죠? 아내의 말이 아니라 뭘로요? 아내의 말이 아니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렇죠? 말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말은 잘하네.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캥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그 남편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면 첫 번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받기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고 마음을 잡수셨다. 그럼 남편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예, 받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아니죠.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내의 기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 이 세상 무슨 그런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진심은요, 진심으로 통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기는 커녕 막 함부로 대하고 뭐하고 왼수요 그냥. 그러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냐. 저 인간은 다른 여자한테 가면 도저히 못 살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왜? 나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니까 감당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받는 온갖 고난과 핍박. 그게 복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무슨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남자가 나를 핍박하는 일 봤어요? 고난을 주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은 전부 나를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상 받을 것이 너무 없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남편을 통해서 나를 허락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는데 거꾸로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고요. 완전히 폭삭, 이 완전히 퍼붓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는데. 아니, 거꾸로 보세요. 예,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데. 감사합니다. 예.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어떠한, 예를 들어 까다로운 남편,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결국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세요. 구원받기 전에든 구원받은 후에든 하여튼간에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 결혼했잖아요. 사랑은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항상 사랑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내가 감수한다고. 네 번째로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맨 뭐 돈만 뭐 내라고 한다. 실은 저희 교회처럼 돈 적게 내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혹 한다면은 야, 그러니까 다니지 마. 이래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안 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자매들끼리 어떤 속상한 얘기 또는 뭐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은요. 야, 그런 데를 뭐 하러 가냐? 그죠? 다니지 마. 자기는 다닐 마음을 더 완전히.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아, 내가 교회 안 갔다면 지금 주부 도박단에 들어가서 내가 한판 버릴 텐데. 예, 얼마나 좋으냐. 예. 하여튼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설교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뭐 지진 나는 거 보면 보라고! 세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그 이제 설교나 잔소리가 시작되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라. 예,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좀 열까 말까 한 그 마음마저 다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버릇이나 실수를 문제 삼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분쟁이나 말다툼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해요. 남편의 어떤 버릇이나 그런 것을, 나쁜 버릇이나 그것을 본인이 고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쟁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남편에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앙을 양보하지 마라. 이것만큼은 절대로 종모임이든 구역모임이든 또는 봉사든 내가 마땅히 전도로 해야 된다든지 신방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해야 된다.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욕구에 민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앞에서 아름답고 깔끔하게 해라. 예. 밖에 나갈 때는 하고 남편에게는 그냥 대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들과 사귀게 하라. 예. 등등.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올바로 교육이 됩니다. 가정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자매가 세워야 됩니다. 왜 천사가 마귀가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를 어긴 겁니다.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높였던 천사장 미가엘 아 뭐예요? 미가엘이 아니고 루시퍼 예, 루시퍼.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그리고 그 루시퍼 천사를 따랐던, 예,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 예, 이들이 마귀와 그의 악의 영들이 됐잖아요. 마귀와, 예, 그 마귀를 좇은 그런 천사들, 마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천사들로 인하여 그 자기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표를 둘지니라. 그 표를 두라고 그래서 머리에 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분 나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가 가정에서 굉장히 가정을 세우는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남탉이 울면 어떡한다고요?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예전에 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서의 질서를 우리 자매들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니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 이제 설교하는 것이나 그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은요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여자가 교회에서 어떤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허락함이 없다. 예. 그 질서,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예, 하면서 이제 이유를 다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됐으면 따르면 되겠죠? 예, 에베소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요? 주께. 그러면은 그리스도한테 우리 자매님들 맞먹으실랍니까? 그거는 포기하면서 왜 남편에게 맞먹는 것은 포기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뭐 수없이 들은 말씀이라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맞먹게 되면은 이게 싸움이 시작이 되죠.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잠언을 보면 옛날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잠언에 보면은 분명히 제가 봐도 그렇고 싸움의 원천, 싸움의 근원은 항상은 아닙니다만은 대개 남편이 대결한 말이 나죠. 대개 남편이 가져옵니다. 싸움의 근원은 그죠? 싸움거리는 남편이 가져와요. 그리고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냐? 아내가 싸웁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런데 제가 자매님들 미워합니까? 전혀 미워 안 합니다. 왜? 안 건드니까. 그러나요? 그러니까 미워할 리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건듭니까?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예. 네. 나와 아주 가장 친숙한 사람. 누구겠어요? 제 아내, 제 자식들, 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동역자, 또는 뭐 나와 함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저기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할 일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미워해라.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어. 왜? 안 건드니까. 그잖아요. 그것처럼 미워하는 원인은 밖에 있는데 내가 미워하면 내가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다툼의 어떤 원천 근원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다투면 아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항상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그거의 죄는 이게 아내에게 두고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보시죠. 잠언 27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부녀는 그랬습니다. 그럼 다투는 부녀, 이 부녀는 모르는 여자예요? 함께 사는 아내예요? 함께 사는 아내죠. 영어로 보면 quarrelsome wife. 영어로는 w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fe.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잠 좀 잘라 그러는데 이마에 물방울이 톡톡 떨어진다고 해요. 이거 사람 고문입니다. 그죠? 고문입니다.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매들은요. 속이 터지니까 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퍼붓습니다. 그걸 이제 일명 세상에서는 바가지라고 그럽니다. 그잖아요? 바가지. 그게 다투는 아내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예, 누구 때문에? 바로 저 인간 때문에. 예. 저 인간을 내가 모시고 사는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굳이 내가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도 영어로는 quarrelsome wife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여인이 아내입니다. 아내와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다투는 아내와 한번 다퉜다고 너 움막에 가서 살아라 하고 남편한테 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내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잠언에 꼭 두 번씩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 앞에 잠언 예, 몇 장이냐? 21장 9절 봅시다. 잠언 21장 9절에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 밑에 노숙자로 사는 게 낫다고 19절에 나옵니다.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잖아요. 예.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아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책임이라고. 예. 그래서 잠언 14장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함께 읽어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허느니라. 보세요. 의자가 있는데, 금으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금 의자, 너무너무 좋은 그 금 의자. 근데 이 앉는 궁둥이 그 부분에 뼈쪽, 바늘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팔걸이에도요, 완전히 바늘처럼 뼈쪽 그래 놨어요. 야, 금 의자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앉았더니 계속 찢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요?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요. 예, 그것보다는 지푸라기로 만들었어도 푹신한 의자. 그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뭐 볼품이 없어도 금 의자는 아니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어떤 포근한 그런 부드러운 의자. 예, 그것이 아내 역할이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나의 자녀가 거기에서 성장하고 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가정.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남편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툼의 일이 있거나 그런 다음에는요 약을 잡수세요. 속이 아프잖아요. 예, 제가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한 첩 줘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통과가 돼서 내가 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남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어떤 직장인 실험을 했어요. 심장이 박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거 한번 보신 분도 있어요, 옛날에.
반면 관계가 좋은 부부는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결혼 8년째를 맡고 있는 강명선 씨. 24시간 이동식 심장 박동 측정기를 부착해 하루 동안의 심장 박동 변화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심장은 감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전 9시 30분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는 동안 심장 박동은 이미 분당 100회를 훌쩍 넘어섰다. 정상 심장 박동은 분당 60에서 80회 정도다. 오전 11시 30분
여기다가 사장님 이제 성함과 옆에다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강명선 씨의 심장 박동 수는 분당 114회를 기록했다. 오후 2시 40분 새로운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심장박동은 최고조에 달했다. 직장에 있는 내내 심장박동수는 분당 100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연아! 아유, 우리 시연아.
그런데 퇴근 후 아이들과 아내를 보는 순간 갑자기 변화가 포착됐다. 심장박동이 순식간에 안정된 것이다.
문을 열기 전에 그런 상상을 해요. 내 딸의 아빠를 너무나 반겨하면서 쿵쿵거리면서 튀어오는 모습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을 열면은 예외 없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뭐 하루에 뭐 힘들었던 일, 그런 일들도 진짜 눈 녹듯이 그냥 싹 없어지는 것 같고.
아내와 대화를 하는 동안 강명선 씨는 편안해 보였다.
한두 푼이야. 20년 뭐 구해 상승이면 다.
심장박동 역시 분당 60회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나타났다. 강명선 씨는 대화를 하는 동안 심장박동이 안정된 반면 로라 커플은 상승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우리 남편들은 이것도 못하고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까? 안 그러세요? 근데 집에 마저 오면 또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면 이건 빨리 죽으라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심장 박동수가 100회를 넘고 있습니다. 남편 불쌍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온갖 상사들로부터 그 되지도 않는 그런 말 들어가면서 그 뭔가 일을 할 때 조마조마하고 그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때로는요 이 직장 때려칠 생각을 여러 번 하지만 아내를 쳐다보고 자식들을 쳐다보면 그럴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런 불쌍한, 불쌍히 여기며. 그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랑이 더 싹틉니다. 그래. 오늘 오면 우리 남편한테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줘야지. 등등. 그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 가화만사성 아주 중요하죠. 가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 화목의 근원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자매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것이죠.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면 실은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러잖아요. 그 성령은 어떤 운동력도 아니고 무슨 영향력도 아니고 인격체십니다. 성령 그분은 지, 정, 의를 다 갖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깊은 속도 다 통달하셔요. 그 성령이세요. 정, 감정도 갖고 계세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성령은 화를 내기도 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는데 기쁘시게도 하시고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그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예. 성령이 어떤 상황을 만들시기도 하시고, 그 성령이, 성령을 그 줍니다. 화평케 해야만, 화목하게 해야만,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내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내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러죠? 우선 남편과 아내와의 화목,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화목,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화목, 이 화목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니 어떻겠어요? 내 자신이 위에 있고는 절대로 화목이 있지 않아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우리 자매는 남편의 신앙생활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 아내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배필로 영어로, 배필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헬퍼?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퍼, 헬퍼가 아니고 헬퍼, 돕는 자, 배필입니다. 그럼 뭐를 돕는 자냐? 남편의 신앙생활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아내의 결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 남자고. 이건 뭐예요? 여자입니다. 누가 힘들어 지금? 누가 힘들어? 여자가 힘든 거예요. 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설교하고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교회의 이 기둥은 바로 여자입니다. 에? 그 자매들이에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 교회를요 떡받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가정의 신앙도 아내가 만약 이길 떠받쳐지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신앙도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어떤 되지도 않는 말씀에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남편은 따라갑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이 신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은요, 이 저도 이 남편 혼자는 신앙을 못 씁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받쳐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무슨 신앙생활을 돕는 배필이냐? 말기교전. 늘 얘기하죠. 이거 빼놓고는요,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은 말기교전, 이 네 가지로 상 받는 겁니다. 그것을 행한 대로, 우선 첫째 말씀생활. 말씀 듣기, 그죠? 말씀 듣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디 출장 갔다 오느라고 주일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요즘 IPTV 잘 나왔잖아요. 우리 연속극 오늘 생략하고 이거 봅시다. 그러면 안 듣겠어요? 예? 듣죠. 읽기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남편을, 남편이 그렇게 미운가 봐죠. 그 조모님에서 간증을 하는데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남편 성경책 읽는 꼴을 못 봤어 내가 집에서. 그 말은 뭐냐? 나는 배필로서는 빵점이야. 남편이 성경 읽도록 이렇게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자매입니다. 자매예요. 성경을 읽도록.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소파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뭘 찾는다고요? 금방 하시네. 리모컨. 그럴 때 야, 내가 참 보니까 양말도 안 벗고 꾀지지 않니 앉아있는 것이 참 너무 불쌍해 보여요. 좀 발 닦고 와요. 그러지 말고. 왜 발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여보 이리 와보세요. 한번. 맨날 그렇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양말 비키고 비누를 깨끗하게 닦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은 머리털로도 좀 닦아야 되는데 물을. 성경에는 머리털로도 닦았잖아요. 머리털로는 못 닦을 망정. 깨끗한 수건으로 딱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참 냄새 좋은 향수 칙칙 뿌리고. 그러면 얼굴보다 더 거기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발에 입 맞추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 발에 한번 입 한번 맞춰주고. 그러면요 남편은요. 그래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왕이 받는 대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남편을 왕처럼 모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왕 되면 자기는 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거지가 저기면 자기는 뭐가 돼요? 거지 마누라가 되는 그러게 되면은요 남편은 아싹 아싹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기하는 그 아내의 말을 안 들어주는 남편 있다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죠? 그러면은요 그럴 때 아주 으쓱으쓱할 때 우리 같이 성경 좀 읽읍시다. 그래갖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게 한 석장씩이라도 매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인구보다 좀 어려운 건 묵상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뭐 하나 빠졌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죠? 시편이 그렇게 시작. 복이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우리 집에 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암송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읽다가 우선 남편을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 중에 뭐 한두 분 할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읽다가 여보 어떤 말씀이 오늘 말씀에 와 닿았어? 그러면 아, 이 말씀이 진짜 나한테 해주는 말씀 같아. 그러면 그거 딱 표시해놨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예쁘게 써주시고 출근할 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추임금 오늘 되새김할 말씀 묵상할 말씀이에요. 그걸 딱 주면서 이거를 운전하고 할 때는 운전대 위에다가 딱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러면은 신호등 걸렸을 때 그 말씀 하면 쭉 읽고 묵상하고 그럼 묵상할 때는요 그때 그 성경 읽을 때에 자기에게 와 닿았던 그 말씀이 다시 와 닿아요. 다시 와 닿아요. 직장에 갔을 때는 책상 위에다 찍.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고개 딱 들어오면 책상 위에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또 다시 되새김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그 마음이 다시 와요. 그러게 성령이 충만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 게 성령이 충만해. 술을 잔뜩 먹었어요. 술이 취해서. 그죠? 그럼 술에 충만한 거죠. 술에 충만한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성경이 비유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딱 그렇게 한 게 성령이 충만된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어떤 마귀가 와서 딱 건드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 뭐를 하든 간에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예?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하도록 말씀 생활을 도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암송 생활을 도와야 된다고 해요. 본인만 그냥 예, 설거지하면서 그 위에다가 제가 신방 가보면요. 설거지하는 통에는 되게 뭐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 위에가 찍 있어요. 없는 집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보면은. 그러니까 자매들만 암송할 것이 아니라 예, 남편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집에는요. 암송 대회를 연대요. 가족들이. 상품도 걸고. 예, 그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뒷받침을 우리 자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씀 생활. 그거를 도와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의 무슨 생활? 기도 생활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누워서 자면서 기도하는 수도 있고, 그죠? 매일 적어도, 예,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이상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녁에 기도하고 함께, 예, 따로따로 기도하든 기도하고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기도하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그죠? 기도 안 하면 앞뒤팔로 차버려요. 심한 말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멋쩍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방에 밀어넣는 거예요 저 애가 힘들어하니까 예, 좀 제 손잡고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밀어넣어 그리고 문 닫고 나오면은요 처음에는 멋져갖고 야 공부 잘 되냐? 어쩌고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래 아빠가 한번 기도 한번 해줄까?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아이는 그 기도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잖아요? 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 그거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은 그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그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 생활. 교제 생활. 가정에서 때론 구역 모임 하는 것처럼 조 모임 하는 것처럼 교제하는 생활을 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가정 교제. 왜 아이들이 교제를 좋아하냐면 교제할 때는 안 혼내거든. 그렇잖아요. 교제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가정 교제. 예, 그건 세대 차이를 없앱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트게 하는 물꼬가 바로 교제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제. 그 자리를 남자는 잘 못합니다. 그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는 것은 바로 자매 역할이죠. 그 돕는 배필입니다. 전도 생활. 전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신앙이 완전하게 100%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한 것만큼 부모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도는 반 이상은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반 이상이에요. 어떤 때는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응? 아이들, 자기 자녀가 전도할 때 또 예? 뭐 사서 먹이고 예? 해주기도 하고 부모가 반 이상 전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전도할 때 그 가족 전체가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이 신앙생활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 일을 돕는 배필이다. 이따 저녁 때도 이것도 남편들한테 아주 자세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예, 실은 오늘 저녁에는 남편만 와야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아내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예,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남편이 안 올까봐 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남편 직장에 전화해갖고 반드시 모시고 오늘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따 저녁에 말씀드리려면 합니다만은 마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거 성경 말씀은 이따 저녁 때 또 찾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긴 머리,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아이로 교육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고 고친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잖아요. 바로 즉사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이제 바로 나시린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기 쉬운 말이 뭐냐면,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말을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나 잘 되기 싫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거거든요. 예. 나 되지도 않는데 뭐 안 할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공부해서 남주라.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종교생활도 하고, 내가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서 막 자선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뭣도 열심히 합니다.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구원받고 딱 나면은요,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희생을 하면서 사는 삶. 그게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상받는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는 우리 자매님들, 내가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막 촛단지다 밥합니까? 남을 위해서, 그죠? 와서 청소하는 자매님, 나 위해서 청소합니까? 다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공부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의사가 의학을 공부해갖고 자기 몸 고치려고 공부합니까?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남을 위하는 그 기여도가 높을수록, 역시 그거에 대한 보상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금생과 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그 약속을 주시고요. 저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엄청난 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라 그거예요. 남주라. 그게 바로 값지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첫째, 우리 아이가 전도하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예?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전도하는 아이. 그런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 이 포도주와 독주. 이거는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아이로 만들어라 그래요.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특기나 취미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즐거움이 콕 빠져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 보면은 세상 즐거움 뭐예요? 다 버렸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의 제일 즐거움,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목매지 않고 어디 뭐 나쁜 친구들과 나쁜 곳 다니는 곳에 목매지 않고 정말 모든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보면 요건 먹고 요건 먹지 마라. 그죠? 그거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쪽발 있는 거, 대세김 하는 거, 그건 먹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며 되새김 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뛰어나는 이렇게 곤충 같은 데서 이 뛰는 그런 걸 먹어라. 죄에 빠지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교육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비늘 있는 그런 걸 먹어라. 지느러미 있고 방향을 잡고 향방 없이 나가지 않고 방향을 잡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아이로 길러내라 그 말입니다. 이따 저녁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11번째로 어머니는 교회학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큰 네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할 때도 2시간짜리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교회학교 교육 목표뿐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서 내 자녀의 교육의 목표 그것도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상태는 어떠냐? 어제도 좀 말씀드렸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품 구원을 이루면서 제대로 성장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품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 속에서 헤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몇 퍼센트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줄로만 알고 그리고 변화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퍼센테이지를 점점 올라가게 할 거죠. 그런데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아래쪽으로 계속 퍼센테이지가 내려갑니다. 저는요,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엘리 제사장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키워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실패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장로의 아이들 또는 목사 아이들이 잘못된 그런 예가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짝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명대로 못 살았죠. 젊었을 때 한 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제사장직이 어떻게 해요? 예, 끊어졌습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까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자기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내 자녀, 그러니까 내 자녀 이후에 손자, 뭐 그런 증손자 그 밑으로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자녀들이 또는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치우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 엘리 제사장은 그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십니까?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온 행동이 뭐예요? 뭐 고깃가마에서 그냥 꺼내다 먹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 그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천국에 가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는 잘했냐?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신경 쓸 것이 뭐냐면 육신적으로는요. 어떻게든지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막 열심을 부립니다. 막 그냥. 그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예, 초등학교 때 아이고 우리 아이는 구원 받았어. 먼저 간증하는 거 들었어. 근데 안 천국 가보니까 없으면 어찌 하려니까? 예?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예, 열리느냐고 말입니다. 간남에는요 하여튼간에 감이 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어떤간에 뭐 많이 열리든 적게 열리든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다면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정말 열리느냐고 말입니다. 예, 사회와 오자 양충온절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죠. 아홉 개 그게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내 아이를 통해서 열리고 또 영생의 열매가 열리느냐고 말입니다. 또 다른 아이를 잡아주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열리느냐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 교회 학교 안에 많은 죄들이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죄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 문제입니다. 이 교회 학교 안에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걸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래 빙산이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만 보인대요.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 들어있냐? 물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9개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래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성적인 그런 죄가 지금 교회 학교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공격에 무방비합니다. 지금요 아이들한테 어떤 연극을 해봐라 그러면은요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뭐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흉내내서 어쩌고 나와갖고 이렇게 그거 이제 거기 이제 합니다. 그런 대중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로마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그냥 보는 거에 상관없겠지만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교회의 풍족, 이게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먼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세상에 가는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그건 어제 통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죠? 내 자녀라고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도 혹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올바로 주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교육을 할 것이고 교회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말씀 생활을 얼마나 하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말씀 생활을 나는 올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학교 통계를 보면 36%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 자매님들 또는 아버지가 이걸 도와야 됩니다. 자, 하여튼 기도를 성경에 말씀하는 것대로 나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산다. 43%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앞날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밝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교제 생활. 자, 아버지와 대화가 안 통한다. 이게 43%입니다. 아버지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의 교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그 통계를 물어보면 틀려요. 잘 되는 줄 알고 있어. 어머니와 대화가 안 통한다. 이게 26%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아이는 놓친 겁니다. 아십니까? 예. 제가요,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 학생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아이와 이제 어머님이 같이 왔어요. 옆에 옆자리 같이 앉았어요. 아이가요, 말씀을 안 들어요. 딴짓하고 졸고 막 그래요. 엄마는요, 그 옆에서 아주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손 댔다 하면은 엄마한테 한번 뭐라 하든지 박차고 나가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합시다. 운동 한번 하자 해서 운동을 시켰더니 엄마가 좋아하더라고. 자기는 못하고. 그러니 그 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교제가 끊겼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육할 때 하여튼요 당근과 채찍을 겸해 줘야 됩니다. 당근과 채찍. 그래서 실은요 채찍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뭐 요 세상의 책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잠언 27장 봅시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품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칭찬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실험해본 통계입니다. 이제 반장, 공부를 잘하는 반장입니다. 반장은요, 항상 그 담임 선생님이 이뻐하니까 항상 선생님 앞에서 알짱거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위 문제야. 공부도 안 하고, 애들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 선생님 말씀 안 듣는 문제야. 그거는요, 선생님 슬슬 피하죠. 실험입니다. 그런 문제야. 그 아이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칭찬했어요. 오늘 늦기는 늦었지만, 야, 어제부터 5분이나 빨리 왔네. 아이고, 자식. 그리고 이제, 이 반장은 지각도 안 했어. 일찍 와서, 야, 너는 반장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5분이나 늦게 왔냐? 그랬거든요. 숙제를 해왔어요. 얘는 베꼈어. 이제 반장은 열심히 했죠. 야, 너는 반장이 돼갖고 이런 걸 틀리면 되겠냐? 더 좀 신경 써서 해라. 이 애는요, 야, 네가 다 숙제를 다 해왔냐? 아이고, 자식 착하네. 예. 그렇게 이제 얘는 하루에 하나씩 계속 칭찬해가고 이 반장한테는 하루에 하나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아이는 점점 다가오고 이 반장은 점점 선생님을 이렇게 멀리 갑니다. 예? 나중에는 이 얘가 숙제를 해왔어요. 엄청 틀렸어. 야, 너 이거 많이 틀린 거니까 이거 네가 숙제했구나 이거 직접. 아이 그 자식이. 얘는 선생님에게 점점 다가오고 얘는 선생님에게 점점 늘어갑니다. 이 반장이 나중에 숙제도 안 합니다. 이제 얘는 이제 늦어요. 이제 아십니까? 얘는 이제 지각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우리 아이를 칭찬으로 다스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교육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예언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시킵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별 수 있겠냐? 네까지 뭘 하겠냐? 아이고, 너한테 시킨 내가 바보지? 등등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런 예언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하면은요, 거기에서 아이가 좌절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딱 입에 나와도요, 꿀꺽 삼키세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실은 쉽습니다. 왜냐? 내 속에도 뭐가 있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삼키셔요. 그리고 하여튼 칭찬하는 그런 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희망적인 말. 그 다음에 의도적인 죄는 반드시 징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 특히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냥 둡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절대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것은 절대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인 죄, 그게 뭘까요? 부모님에게 순종치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에 대한 형벌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 부모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는 반드시 징벌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 사람에 대한 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거기부터 사람 되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효는 모든 예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효. 사람들의 근본이 효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 예.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를 이기고, 그잖아요? 부모한테 이유 달고, 변명하고, 예. 그래서 부모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예. 그것은 용납하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커서 하려면은요, 부러집니다. 어릴 때, 부들부들할 때 그거 잡아놔야 돼요. 커서 이미 그렇게 이제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아이의 마음이 부들부들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그래야지요. 내가 꺾으려고 하면은 회초리만 부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 예. 학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학교 속에서 학교 생활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예, 직업교육이죠. 공교육과 사교육은 이 아이가 그래도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지나서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우리 아이가 먼저 다니엘처럼, 그게 다니엘 학습법이죠. 다니엘처럼 우선 뜻을 먼저 정하고, 그죠? 다니엘서 1장 누가 좀 시간 좀 점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 공부에 대한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 귀했다. 우리 아이도 뜻을 정하도록 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도록. 어떻게 뜻을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뜻을 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욕구도 더 물리치고 왕의 어떤 명령까지도 어길 만큼의 그런 뜻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또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까먹게 하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는 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어요. 이 학문은 인문계입니다. 재주는 예체능계예요. 인문계가 됐든 예체능계가 됐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몇 배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부모님이 맡아서 하시면요 그냥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맡아 하시면은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크게는 솔직히 10배까지도 안 바라죠. 몇 배만, 그냥 두 배만. 아이고 우리 자녀는 좀 힘들어서 세 배만. 그래도 고맙죠. 아이? 예, 하나님한테 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자녀가 엄마 나 돈 줘. 그 엄마 돈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합당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줍니까? 아,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것도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우선 뜻을 정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예, 공부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요, 완전히 미쳤어요, 사람들이. 예, 이거 한번 봅시다. 응? 그러면 잠깐 봅시다. 잠깐요, 이게 안 되네.
자정이 다 된 시각, 여전히 불빛이 꺼질 줄 모르는 학원과 학원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요즘 매일 이렇게 이렇게 따님
거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매일 저는 뭐 순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약속이 어쩔 수 없을 때 이외에는 그냥 식사하고 얘기하고 끝내고 하는 거는 전 바뀌더라고요. 이게
다른 애들이 학원 다니고 요새 공부하기 힘드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애들 진짜 대학 갈 때까지는 다 애들 눈치고 애들한테 무조건 맞추고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애들 학원에 있어가지고 뭐 집안 행사나 뭐 어디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도 못하고
막차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이번 한 바퀴만 돌면 오늘은 끝입니다. 하루 종일 버스 운전을 해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150만.
그럼 부산에 저 학원비가 지금 저기 수학하고 저기 두 가지 하는데 한 4,50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집사 내고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 40만 원 이자만 이자를 나누는 생활을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해도 둘째까지 학원에 보내려면 어림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시잖아요. 지금부터 나가서 녹아갈게요. 네, 내일은 제가 나가서 녹아가야죠. 그럼 또 하루에 한 10만원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보고 싶다고 생각이 안 돼요.
공무원을 하다가 지금은 버스 운전을 하는 박기상 씨. 얼마 전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지금 민박 근저 보낸다고 한 200 정도 보내주는데 지금 한 130, 그래서 한 150 그 정도밖에 못 보내죠.
그럼 수입이 얼마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아내도 새벽부터 청소 일을 나가지만 유학비를 대기는 버겁습니다.
한달 이상 또 지금 해야 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하는 수준은 너무 있지 않죠? 어렵긴 하지만 너무 2년 반 정도만 더 아주
기러기 아빠의 외로운 죽음조차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던 2007년 3월 한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순서적으로 여기 왔는데 탐소를 하나 서 인중소리 하면서 아파는 거 떨어졌어요.
아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과학과는 미국에 유학 보낸 것을 좀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요?
자금을 전년도에
쫓아내는
이미 이거 유학원을 돈을 끝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요.
유학 자금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고도 감당이 안 되자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준 부모들. 지금 한국의 부모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진짜래. 난 다시 태어난다 해서 난 결혼 안 해. 진짜. 진짜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힘들 수 있지 않고, 여러모로 이제 우리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 진짜 결혼 잘 안 해. 진짜 그런 거야.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 어머니들이 부업전선에 나서는 것은 흔한 이야기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수년간 가족과 생리배를 하고 살던 기러기 아빠의 죽음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모두 포기한 채 자녀 교육을 위해 올인하는 것.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교회 뭐 형제자매들은 뭐 이런 극단적인 일은 없죠. 그렇잖아요. 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그 밑에 자녀가 있는 것이 자녀가 그 위에 있고 부모가 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를 잘못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라. 칭찬을 아끼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용돈과 선물로 회의하러 들지 마라. 그리고 자녀의 좌절을 존중하라. 그리고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하라.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라.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내 자신 자아실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라고 해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룩한 결과가 이거다. 그럼 그걸 인정해라고 해요. 그래야지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그건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도 결코 그 아이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든지 또는 돈을 못 번다든지 결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냥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어떤 독립심 그리고 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해가는 것에 어떤 만족감 그거 해나가게. 해나가게. 이게 다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지금 맞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적이 몇 점이 나오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성적은 아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벵글라데시 거기가요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 저축 통장의 숫자의 숫자 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자신감 갖고 만족감 갖고 우리 아이가 어떤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면서 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운데 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게요. 이 교회 학교 지금요 고등부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분반 교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10시 이전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출발이 10시 반이다고요.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은 포기하고 일찍 와라고 해요. 네가 지하철 타고 네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MP3로 성경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듣고 그게 너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다 10시까지 다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할 수 있다면 도움은 또 좋죠. 근데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안쓰러우니까 태워다 준답시고 오히려 늦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떤 아이는 11시 겨우 돼서 겨우 말씀만 듣고 갑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미숙합니다. 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른의 말씀을 아직 다 소화 못합니다. 왜? 경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왜 저런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예를 듣건 뭐를 하든 뭐 이제 뭐 커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학교만 한 그 아이들이 그 예를 든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될 수도 있는 것도 못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반 이 교사들과의 교제가 그 아이의 신앙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합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왜 집에 이렇게 늦게 붙들어 놓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해주면서 왜 영적인 것은 안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꼭 좀 일찍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판단하지 마셔요.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요,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간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의 교사가 됐어요. 옛날에 코 흘리면서 맨날 이렇게 하던 아이가 내 아이의 선생님이라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부모님들도 선생님으로 모셔야 돼요. 왜? 내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올바로 이렇게 큽니다. 그러죠?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 요즘 전도 너무 많이 안 합니다. 전도하는 아이가 진짜 다시 자기의 구원도 점검이 되고 구원도 확실해집니다. 전도하도록 해주세요. 내 아이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전도해갖고 여기 붙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럼 부모님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할 일을 못했다.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담임선생님하고 반드시 전화 교제를 꼭 하세요. 우리 담임선생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 교회학교 담임선생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일선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면담도 하고 같이 상담도 드려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결석, 출석 이런 거. 요즘도요, 교회학교 왔다가 삭세가지고 끝날 때 뭐 뿅뿅뿅 하다가 그 아이들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내 아이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요, 담임선생님한테, 그 부모님한테 꼭 연락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해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응? 그래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다시 그러면 힘을 얻고 내가 반드시 얘기해 주라고. 예,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꼭 좀 엄마가 자리를 펴줘야 아빠도 합니다. 예, 가정교제 꼭 해 주시고. 같이 성경 읽는 거. 예, 오늘 이따 저녁 때는 아버님한테 성경 가르치라고 막, 예, 얘기할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올바로 키워서, 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잘 되는 우리 아이들로 한번 키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가정에서 실제로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생활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맡기신 어린 영혼들 훌륭히 키워서 주님께 바쳐서 주님 앞에 가서 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그 영광과 상급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